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강료들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스라엘 규탄을 용인해 동맹인 이스라엘의 입장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 차원에서 유엔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내정자는 유엔이 자주 미국의 국익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반대를 고무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 행정부의 주요 강요 가운데 하나로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말했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18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 무역을 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이어 자신은 반무역주의자가 아니라며 미국 근로자들과 미 기업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무역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 내정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 무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출신인 로스 내정자는 인준을 받으면 4만 7천 명이 근무하는 상무부를 이끌게 됩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 비행편대가 18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F-35 두 대는 이날 오후 일본 서부 야마구치 연내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닌 외국에 F-35 전투기가 파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35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엔 모두 16대의 F-35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가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짐 맥그레스 대변인은 18일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맥그레스 대변인은 부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매우 잘 받고 있다며 곧 퇴원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2살인 부시 전 대통령은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할 땐 전동 스쿠터나 윌체어를 의지해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냈고 이후 1989년부터 93년까지 대통령에 재임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VOA 비난과 관련해 VOA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모스크바 주재 VOA 러시아어 기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이 업체에 따르면 17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VOA가 지난 6일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한 데 대해 러시아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VOA가 이를 9일 보도했다고 잘못 지적하면서 같은 날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도 VOA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VOA 기자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그의 기사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뉴스 기관이 생산한 쓰레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VOA는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사흘 전에 이를 보도했다고 반박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이를 인정하고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만다 베넷 VOA 청국장은 이에 대해 VOA는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밝힌 같은 날에 이를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VOA는 국무부 지원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미 정부의 독립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빅터 차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 문제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에서 0.5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including recent IRBM launches.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미국과 한국 간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 간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사드의 한국 배치는 두 나라 간 이 같은 공동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미한 동맹이 그런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September 2005 joint.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고 두 나라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필요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차기 행정부의 가장 위험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the most dangerous. North Korea is on the cusp of, some analysts think has already crossed the line in developing.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지선에 대해 주의력이 적고 핵 억지력을 자만하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더욱 위험스럽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responsibly have to put that on the table.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 미사일과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참여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hallenging problem. We're dealing with what in effect is a hermetically sealed country.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 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란 설명입니다. 그린 부소장 역시 선제 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격추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 문제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함께 외교 경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에 과시하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전 역량 배양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늘어날 것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2001년 9.11 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트럼프 시대의 미한 동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일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압박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차 석좌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북한 체제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외교 경로를 열어두지 않는 그 어떤 전략도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귀착점은 냉혹한 전쟁의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모든 전략은 무기 시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 개발 계획의 종결을 추구하는 외교의 경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조직이 꾸려져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도전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새 행정부는 이 사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차 석좌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변화를 꾀할 경우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차 석좌는 명확히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 등을 지낸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 최근 차기 미 행정부에 몸담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북한을 제재할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5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 사무국이 북한에 보낸 답신에는 당초 북한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서한을 보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유엔 사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엔 헌장 39조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 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혹은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대사는 유엔 사무국의 이런 답변이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탄도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근거로는 빈약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 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 부여된 권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행동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의해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위협이 되는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 토머스 교수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이고 불법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이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안보리가 동의하면서 위성 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디 토머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란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행동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urity Council has acted and that is sufficient.
특히 북한이 NPT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는 NPT에 근거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공개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서울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이런 북한의 수사가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도 북한의 이런 수사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유엔 헌장 39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선동적인 수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인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어떤 평화적 목적에서 800개에서 1000개의 미사일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투자할 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야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새로 펴낸 대외 투자 합적 안내서 북한 편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유의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안내서에서 과거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설비 유무와 정비 용이성, 사회 기반 시설 운임 등 운송 관련 정보, 그리고 전력 사정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내서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틀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좋은 중개인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 전화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대금 지급과 환율 항목을 분명히 하고 건설업의 경우 장비나 재료 준비 등 관련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안내서는 유의사항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환율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꺼렸는데 최근에는 북한 영주권을 받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안내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기본 정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가 발전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도로나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실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일반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2015년 기준으로 월 64달러에서 85달러 사이로 여기에 사회보장비 월 약 7달러가 추가됩니다. 안내서는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이 북한에서 자기 손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외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도 2013년 1월부로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돈을 내면 이동통신기기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중국의 대북 직접 투자액이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주요 대북 투자 분야는 광산업과 제조업, 건축자재, 식품, 의약품, 운수 분야, 그리고 주요 투자 지역은 평양과 라선 경제특구 등이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석탄과 아연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데요. 하지만 가공산업이 뒤처져 있어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자원연구소는 18일 북한 지하자원 가공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에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지만 가공산업 시설이 노후한 데다 전력 부족 등의 한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하자원은 채굴된 상태로 이용되거나 가공을 거쳐 상품화되는데 채굴된 상태로 상품화되는 광석은 석탄이 대표적이며 동, 아연 등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가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지하자원 가공이 광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1차 가공과 1차 가공 상품을 재처리하는 2차 가공 산업, 그리고 최종 수요처에서 처리하는 3, 4차 가공 산업 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자료 등을 인용해 북한에서 생산되는 연과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의 1차 지하자원의 가공산업 평균 가동률은 28%, 연과 아연, 동의 2차 가공산업 평균 가동률은 17%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산업 경쟁력이 미비한 북한은 연과 아연, 동 3개 품목에서만 연간 최대 2억 5,8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액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이 2차 가공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1차 가공 제품을 수출해 큰 외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가공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만큼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북한으로선 상당히 많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가동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럼 가동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가동률이 뭐 한 15% 되면 15톤뿐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동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가공 설비가 노화되고 시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그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건에 따라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 단가도 대부분 국제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 1차 가공품인 아연 정광의 수출 가격은 국제 가격의 56%에 불과했으며 동은 24%, 마그네사이트는 42%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이 전부인 상황에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2차 가공품은 국제 가격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비싼 값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연괴는 국제 가격의 89%, 연괴는 119%, 동괴는 99% 수준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지하자원 사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매장량이 풍부한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발행된 2016년 4호 논문에서 연과 아연 등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에서 지하자원의 원활한 가공이 가능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면 아무래도 시장이 많아지면 같은 제품이어도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경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유엔 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판매도 못하고 중국 시장 일변도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없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나라 팔 수가 없으니까.
최경수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지하자원의 원료 수출에서 가공 수출로 정책을 전환하려면 북한 내 가공 시설의 현대화가 급선무라며 외국의 가공기술 도입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올해도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북한 전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웨덴의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웹사이트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여행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 측은 지난 한 해 특히 잦았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유엔의 제재와 북한 관광은 연계돼 있지 않은데 관광객들이 왜 제재에 신경을 쓰겠는가며 핵과 미사일 시험이 관광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길어야 2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33차례의 북한 단체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평양 시내를 걸어서 관광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하루 동안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만수대 기념비, 노동당 창건 기념탑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행사 측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루파인 트래블은 최근 여행객이 크게 늘어 지난해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며 올해도 확대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expecting more people booking this year. Bookings have been going up recently.
루파인 트래블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개월간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12개월 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되고 대북 제재도 강화되면서 예약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the sanctions aren't affecting tourism whatsoever. The only thing that people seem to show concerns about is when people get around.
대북 제재는 관광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한반도 긴장 고조는 관광객들이 약간 걱정하는 정도일 뿐 여행 계획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표는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살을 통해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 관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여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루파인 트래블은 올해 매달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북한 관광 사업을 시작한 네덜란드의 유어 플래닛 트래블도 올해 대북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어 플래닛 트래블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 행 예약률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올해 예약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광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행사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인권, 한반도 긴장 고조, 핵 위협으로 인해 북한 방문을 꺼리지만 북한의 실상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또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여행객들이 친구와 가족에게 북한 여행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북한 여행 다큐멘터리들이 여러 개 방송돼 북한 관광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며 특별한 경험을 찾는 손님들도 꽤 있다며 이들을 위해 자전거 여행, 러시아를 통한 기차 관광, 전 세계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 매년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에 소재한 북한 여행사는 관광객이 다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의 본부를 둔 뉴 코리아 투어스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가 약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관광 상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는 데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사들의 사전 설명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평양을 방문한 필리핀인 블라 아기날도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북한 여행 경보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북한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은 뒤에는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전 여행사 측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지침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아기날도 씨는 북한은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주일간 평양과 남포 등을 방문한 영국인 베키 앤라이트 씨는 VOA에 평판이 좋고 사전 설명회 수준도 높은 여행사를 골랐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북한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very aware that Korea have a pre 해당 여행사는 북한의 관광 규칙을 따르고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회에서 모든 규칙을 일일이 다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엔라이트 씨는 북한 여행 중 항상 단체라는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한 핀란드인 아리모 커켈라 씨는 VOA에 국제 제재나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 관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당면한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방문에 관심 있는 관광객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북한은 정치 상황과 평판에 비해서 극한 여행지는 아니라며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제도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여행지로서 북한의 매력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제화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나 쿠바가 너무 많이 변하기 전에 방문하고 싶어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북한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여행가이자 저술가인 베키 엔라이트 씨는 자신의 방북 이후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 열풍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now there is a big trend for people to see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ere's a huge trend of bucket lists and
엔라이트 씨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치우는 게 유행이라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특정한 국가 방문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자랑하는 게 유행인데 북한 여행이 그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북한을 찾는 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엔라이트 씨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서방 각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개월마다 갱신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에 여행할 경우 체포돼 장기간 구금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검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자국민들이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여행 정보를 갱신하며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 여행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의 북한 여행사들의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장만석 회장입니다.
국제국가에 그 관광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위화를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그래서 핵무기를 비롯한 그 ICBM 같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도움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서유럽에 있는 여행사들 비롯해서 그 상관광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그 성명서들을 보내고 꾸준히 보내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혼란 상황에서 외국인의 북한 여행은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에도 발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17일 방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시찰 장면을 담은 기록 영화에서 김 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록 영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강원도에 있는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와 원산 구두공장, 원산 국민발전소 등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유독 계단을 오를 때 다리를 땅에 제대로 딛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실으면서 걷는 점으로 미루어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강원도 방문 기록 영화에는 다리를 저는 모습이 있지만 그 뒤 며칠 사이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그리 보고요. 관련 상황들을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3살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7월에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다리를 절며 주석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한동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생산 현장과 군 부대를 다녔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 불참하고 10월 10일 매년 해오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은 수그러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기간에 발목에 생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지만 고도 비만과 지나친 흡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목 이상이 재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될 만한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데 대해 김정은식 선전기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선대 지도자 때는 우상화, 신격화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의 불편한 몸을 공개하는 것을 극구 꺼렸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인간적인 품모, 인민사랑, 애민정치가 지금 김정은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숨기는 것보다는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통해서 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자책성 발언을 한 연장선상에서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본인은 노숙자가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 일하다 병을 얻은 거고 이러한 것들은 역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관료나 주민들이. 그래서 동정심을 또 유발하는 거고 책임을 분담하는 그러한 선전선동 수책이라고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이 자신의 희생을 부각시켜 지도층과 인민들의 자기 비판과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는 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통일시대의 지도자 양성과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는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북 문화 교류와 남북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서 회장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웅기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한반도 미래재단은 각계의 통일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케 하는 일과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서 회장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통일 문제라든지 또 평화, 번영에 관한 문제,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의 주제를 가지고 2010년도 통일부에서 비영리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국내외의 통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통일에 대한 한반도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좋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또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에서는 특히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해 통일 한반도의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에서는 남북 청년들의 교류와 각종 경험을 통해 균형적인 사고 방식을 키우고 통일 한반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요. 특히 통일 미래 국회를 통해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구상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통일이 됐을 때 하나의 통일 여군이 될 수 있도록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젊은 청년 지도자를 배출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청년들의 재연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미래재단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책을 또 우리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낸 부분들을 정부에서 많이 그 채택도 해줬고, 탈북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아주 정착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많은 꿈과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가 돼서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 설득시켜가면서 또 북한을 도와줘가면서 먼 길을 가듯이 이렇게 아주 지금 당장 조파에 생각하지 말고 그 통일의 초석을 다져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웅기 소장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통계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법에서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저희 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센터 부설 기관으로 해서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을 남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례들, 그 생명권 침해 같으면은 공개 채용이라든지 비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의 수용시설,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교화소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외교 아카데미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과 대학생, 활동가,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아카데미라는 것을 지금 교육을 수료생들을 배출을 했고, 국내에서는 통일 의지가 결집이 되어야 하고, 국제정세로는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일 외교 아카데미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기 소장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통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보다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같은 부모, 형제, 친척관계.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하고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은 한민족으로서 같은 정도의 인권을 누리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남한 주민들도 빨리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부터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 한반도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오는 1월 20일 금요일,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장에 모인 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부터 새 행정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전문가 분석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사이, 서해 북부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는데요. 평양, 안주, 남포, 신유주에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1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9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낀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해산, 풍산, 그리고 청진, 성진, 삼지연 등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오늘은 해상에도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사이, 서해 북부는 3m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찰스 매닝 전 육군 일병에 대한 감형 이유에 대해 적극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63명을 사면하고 209명의 형량을 감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70만 건의 군사 기밀을 인터넷 폭로 전문 웹사이트에 넘긴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매닝 전 일병의 감형도 행정명령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닝 전 일병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이들에 비해 더 긴 형량을 받았다며 매닝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형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건에 비춰보면 매닝 전 일병에 대한 감형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전 일병은 이번 감형이 없었다면 2045년에 석방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5월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병원에 입원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고 자신의 행정부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준 미 언론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백악관을 떠납니다. 한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가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짐 맥크레스 대변인은 18일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주 호흡곤란을 겪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크레스 대변인은 부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매우 잘 받고 있다며 곧 퇴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2살인 부시 전 대통령은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스병을 알아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할 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 비행편대가 18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F-35 두 대는 이날 오후 일본 서부 야마구치 연내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닌 외국에 F-35 전투기가 파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35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최신 무기체계를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엔 모두 16대의 F-35 전투기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17일 유엔 녹색기후기금에 5억 달러를 추가 출연했습니다. 이는 2015년 세계 각국이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녹색기후기금에 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해 주목됩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은 아직 이번 출연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들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계속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규탄을 용인해 동맹인 이스라엘의 입장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 차원에서 유엔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말했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18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 무역을 하는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반무역주의자가 아니라며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무역을 자신은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 내정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 무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